요한계시록 39번 메시지 광채나는 여자의 현실성과 실제성. 젊었을 때 나는 적어도 100여 종의 계시록 주의서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나는 이 책을 연구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성경이 단순히 그 언어만을 연구해서는 이해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한 체험이 필요합니다. 체험의 필요성. 예를 들어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1절까지 있는 기둥들의 문제를 살펴봅시다. 창세기 라이프스터디 메시지 83에서 지적했듯이 두 기둥의 높이는 각각 18규빗으로서 12규빗의 완전한 세 단위의 절반입니다. 나는 이 요점을 주의서에서 얻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나는 기둥의 건축에 연관된 모든 요점들에 관한 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성경의 각종 번역본들을 읽었습니다. 역대하 3장 15절은 기둥들의 높이가 총 35규빗이라고 말합니다. 즉시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열왕기상 7장 15절은 각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라고 하고 역대하 3장 15절은 두 기둥의 높이가 35규빗이라고 했을까? 나는 35규빗이 두 기둥의 총 높이임을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내가 18규빗이 세 완전한 단위의 절반이라고 말하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그런데 총 합계는 36규빗이어야 했습니다. 잃어버린 1규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번역본의 각주에서 나는 기둥머리의 연결 부분이 의심할 것 없이 그 잃어버린 규빗을 해명해주고 있다고 결론을 맺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 기둥은 18규빗이지만 반규빗이 기둥과 기둥머리 사이의 연결 부분에서 상실되었습니다. 합당한 이해를 얻으려면 성경의 각종 번역본들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번역본들은 우리에게 생명 안에서의 의미를 전해주지 못합니다. 이것을 알려면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체험으로서만 나는 18규빗이 세 완전한 단위의 절반을 가리킨다는 것과 우리에게는 우리와 조화될 수 있는 다른 이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는 계시록을 대하기로 합시다. 우리 모두가 계시록은 예언의 책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언을 이해하는 데에도 여전히 체험이 필요합니다. 예언들은 단순히 객관적인 교리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이 서술한 것이든 역사이든 예표이든 선조이든 예언이든 평이한 말이든 반드시 생명과 연관되어야 합니다. 만일 생명 안에서의 체험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의 말씀에 대한 생명 안에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생명 안에서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광채나는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인. 이 메시지에서 나는 우주적이며 광채나는 여자에 관해 좀 더 교통해야겠다는 부담을 느낍니다. 어떤 계시록 주의서들은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은 이렇게 말할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1933년 이전 니 형제님이 매우 젊었을 때 그는 이 책에 대한 연구를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는 12장에 있는 여자가 이스라엘이라는 관념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더 전진된 것, 즉 이 여자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미 지적했듯이 이 여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 단지 이스라엘 자손들만도 아닙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입니다. 대만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었습니다. 이 말은 내 사역에 최근에 내게 왔습니다. 어떤 이는 당신은 이 여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나는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책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우리 생명의 체험에 부합되는지를 대조해 보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한 해석에 대해 우리의 생명의 체험으로부터 나온 어떤 확증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있는 여자를 올바르게 해석하고자 한다면 어떤 해석이라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생명 안에서의 체험과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도 객관적인 것이며 또 우리의 체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경우가 그렇다면 계시록 12장 전체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를 낳고 나중에 핍박을 당했던 마리아라 이름하는 한 여자의 기록에 불과할 뿐입니다. 만일 이것이 12장의 여자에 대한 합당한 이해라면 우리에 관한 이 장은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것이 계시록에 포함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해석은 근거 없는 것이고 생명의 체험에 따르면 아무데도 살 곳이 없습니다.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진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그 여자가 단지 이스라엘이라 해도 그녀는 우리와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다면 이 장은 단순히 사탄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싸우는 것을 기록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상기시켜주고 싶은 것은 22장으로 구성된 계시록은 각기 11장으로 된 두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영혼에 이르기까지의 사건들에 대한 완전한 개요를 제시해줍니다. 4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 후 하늘의 광경을 보고 11장에서는 영원한 왕국을 봅니다. 첫 번째 부분이 일반적인 개요를 제시하는 반면에 두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영원 미래 사이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중요한 일들과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의 벽두에서 우리는 중요하고 중대한 문제들 중 처음껏 붉은 용이 적대하고 있는 광채나는 여자를 갖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한 여자로 시작되는 것과 같이 끝부분인 22장에서도 역시 한 여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과 마지막의 중대한 문제는 여자입니다. 이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만일 우리가 좁은 안목으로 12장을 본다면 우리는 그 여자를 마리아나 이스라엘 나라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광범위한 것을 포괄하는 폭넓은 안목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 여자가 마리아나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라는 것을 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광대한 조망에 대한 안목을 가졌다면 이 여자는 마리아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이 그분의 경륜을 위해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모든 백성들임에 틀림없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면 당신은 별들은 족장들을 가리키고 그 여자의 발밑에 있는 달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이들을 상징함이 분명하며 해는 교회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해는 우리의 전 시야를 채우고 우리로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이 여자는 확실히 우주적인 여자로서 족장들로부터 그리스도의 몸의 마지막 지체까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이해는 계시록 끝에 있는 여자의 이상에 의해 확증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요 열두 지파의 이름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성도들과 열두 사도의 이름으로 대표되는 신약의 성도들 모두로 구성되어 있음을 봅니다. 계시록 둘째 부분의 내용. 계시록 둘째 부분의 양끝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21장과 22장에는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이 있고 19장과 20장에는 신부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20장에서의 신부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19장과 20장에서 그 여자는 신부이고 21장과 22장에서는 아내입니다. 17장과 18장에서 우리는 이 여자의 모조품이요 예루살렘의 모조품인 큰 바벨론을 봅니다. 이러한 조망은 논리적일 뿐 아니라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떠합니까? 12장과 13장을 연결시키는 고리는 3년 반 혹은 1260일입니다. 13장 5절에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또는 1260일 또는 42달 동안 행동할 권세를 부여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2장 6절과 14절은 그 여자가 뱀의 낯을 피하여 1260일 혹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광야에서 양육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13장은 12장에 추가된 것으로서 붉은 용이 여자를 핍박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나와 성도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데 있어서 그 용과 하나 될 것입니다. 14장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며 땅의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15장에서 우리는 짐승과 그의 형상을 이기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노래하고 주를 찬양하는 수많은 성도들에 대한 이상을 봅니다. 16장은 하나님께서 짐승에 온 왕국을 멸하시려고 일곱 폭탄, 마지막 재앙의 일곱 대접을 투하하실 때인 이 시기의 마지막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책의 둘째 부분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 여자의 역사. 계시록의 둘째 부분은 사실상 이 여자의 역사입니다. 마치 마지막 11장은 각기 유리된 일련의 것들, 용, 두 짐승, 유리바다, 일곱 대접, 큰 바벨론, 혼인잔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듯 합니다. 또 이런 유리된 항목들 중 어떤 것들은 매우 중요하고 기타 다른 것들은 덜 중요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당신에게 이상이 부족하고 합당한 안목이 없음을 가리킵니다. 당신이 합당한 안목을 가졌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각각 유리된 여러 가지 것들로 구성된 부분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한 완전한 역사를 제시하는 부분이다.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가 그분의 백성들과 싸우고 있으며 또 어떻게 그분의 백성들이 원수를 경멸하기 위해 보다 강한 부분인 산의 아이를 산출하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들의 추종자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할 것임을 본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이길 것이다.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권세 밑에 있는 사탄의 왕국을 멸하시려고 일곱 대접을 수단으로 하여 그분의 심판을 집행하실 것임을 본다. 이에 이어서 그분은 음녀, 곧 큰 바벨론을 전복시키실 것이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혼인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선발된 자들과 함께 적그리스도를 격퇴시키며 그들과 더불어 천년 동안 열국들 위에서 다스리실 것이다. 이 일 후에 영원토록 구속하는 어린 양의 아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종 완성인 새 예루살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합당한 입장. 비록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일지라도 중요한 문제는 당신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날의 유대인들을 예로 들어봅시다. 지상에 1,300만 내지 1,400만 명의 유대인이 있지만 그들 중 300만 명 미만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수백만의 유대인들은 참유대인들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들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유대인들이고 그들의 수가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이들의 수보다 많다 해도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귀환한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1,300만 내지 1,400만의 유대인들 가운데 적어도 1,100만 명은 이스라엘 나라의 입장을 상실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전형적인 유대인들이긴 해도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그들의 조상들의 땅으로 귀환하여 거기에 서 있고 살고 싸우는 이스라엘인들만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들 중 거의 대다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입장을 상실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마음이 상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우리는 피로 구속받고 영으로 거듭나지 않았단 말인가?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피로 구속되고 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과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주 안에서 풍성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을 잃었습니다. 뉴욕시에는 백만장자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한 가난한 유대인들보다 훨씬 부유합니다. 그러나 이들 가난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이지만 뉴욕에 있는 부자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뉴욕에 있는 어떤 부유한 유대인들은 많은 돈을 이스라엘 나라에 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기부해도 여전히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미국 시민들입니다. 그들은 나는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며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비록 우리가 이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드리지만 이것이 그들을 이스라엘 나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유일한 길은 그들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서 이미 귀환한 가난한 유대인들과 함께 나란히 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사실적인 일부가 됩니다. 오직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산의 아이를 해산하는 사람은 교파나 분파나 자유단체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산의 아이를 낳으려면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들 중 일부라도 여자의 합당한 입장으로 돌아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입장을 가진 이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있고 다른 어떤 것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사내 아이를 낳기 위한 합당한 입장 위에 있는 여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만일 성경을 특히 예언들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생명에 의해서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석은 생명에 의한 것일 뿐 아니라 생명으로 된 것이며 더한층 그것은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현실적으로와 실제적으로 여자의 일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단지 나는 피로 구속받았고 그 영으로 거듭났으며 그 영으로 충만하다 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참된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내아이를 낳는 여자의 일부분은 아닙니다. 마치 당신은 자기들은 유대인이며 또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고 있다고 선포하는 뉴욕시의 유대인들과 같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돕고 있고 위하고 있지만 그들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사내아이를 낳을 사람은 자기들의 입장을 잃어버린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들 중 오직 그분의 경륜을 보고 순결한 여자의 위치, 곧 입장으로 기꺼이 돌아가려는 그 부분만이 사내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유일한 입장으로 돌아감. 만일 이 순결한 여자 안에 실제로 포함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며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남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유일한 입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으로도 잉태되길 거절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잉태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추가된 누구도 어느 것도 우리는 갖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여자의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스미스 씨의 부인이라면 왜 존스 씨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스미스 씨의 부인입니다. 우리는 모년 모월 모일에 정식으로 결혼했습니다. 이것이 옳긴 하지만 지금 당신은 누구와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오직 스미스와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도 살고 있습니까? 아마 당신은 다른 남자와 함께 기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신의 집에서 홀로 강아지와 함께 머물러 있을 수도 모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스미스 부인의 입장을 잃습니다. 교리적으로 말하면 당신은 스미스 씨의 부인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스미스 부인은 아닙니다. 당신은 이 입장을 이미 잃었으며 또 여전히 잃고 있는 중입니다. 만일 당신이 스미스 부인의 입장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다른 모든 남자와 다른 모든 것들과 교제를 끊고 순수하게 단일하고도 유일하게 스미스 씨에게 돌아가서 그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당신은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절대적으로 스미스 씨의 부인이 될 것입니다. 스미스 씨를 위해서뿐 아니라 스미스 씨로 인해서 자녀들을 낳을 사람은 바로 이 부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니요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함은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이상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필요는 이 이상에 신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 주여, 우리를 당신의 백성의 합당한 입장으로 되돌아오게 하심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실로 사내아이를 낳을 여자입니다. 주여, 우리는 여자일 뿐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사내아이가 되길 기대합니다.